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B-52 폭격기가 이번 주 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상공을 비행했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빌 어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과 9일 괌의 미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 두 대가 출격해 스프레틀리 군도 상공 국제공역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반 대변인은 당시 폭격기들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으로부터 15해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지상 통제소로부터 두 차례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폭격기들은 그러나 사고 없이 임무를 계속했으며 국제법에 따라 줄곧 완전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어반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자유항해와 운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신자르에 진입했습니다. 쿠르드족 지역안보회의는 오늘 인터넷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가 ISIL 반군을 몰아내기 위해 신자르에 전방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관리들은 페시메르가 병사들이 어제 신자르 지역 마을들을 장악했으며 ISIL이 장악한 모술과 동부지역 그리고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 사이 주요 보급로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이 보급로는 ISIL이 무기와 병력, 원유 등을 수송하는 데 이용해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아파 민병대로 이뤄진 이라크 친정부군 소속 병사의 장례식 도중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공격을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평소 시아파를 공격해온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입니다. ISIL은 이라크 북부와 서부 지역을 폭넓게 장악한 채 종종 바그다드의 시아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어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43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건의 폭발이 몇 분 간격으로 일어났으며 불발탄을 두른 세 번째 테러범의 시신이 잔해 더미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이 베이루트의 상업 주거 지역인 부르지 알 바라진의 지구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 정부에 지난 1년간 유지된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깨뜨리는 이번 행위를 용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번 테러를 끔찍한 공격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러시아를 곧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약 5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는 ISIL을 선전하는 러시아어로 된 구호와 함께 러시아 도시들과 건물들의 영상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ISIL은 2주 전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을 숨지게 한 러시아 여객기 사건도 자신들이 벌였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부터 시리아 공습에 나서면서 ISIL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일부 공습은 ISIL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른바 지하디 존으로 불리는 영국계 반군 가담자를 겨냥해 시리아 내 ISIL 근거지 라카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디 존은 ISIL이 서방 인질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에 검은색 복장과 두건을 쓰고 등장한 인물로 영국 국적의 쿠웨이트 출신 모하메드 에마지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어젯밤 실시된 공습으로 에마지가 사살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미국의 대형 속성 음식 회사들은요. 바쁜 고객을 위해서 밖에 한켠 운전자 전용 주문 창고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차에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음성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스타벅스 커피점은요. 이 창고에 화상대화 주문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 작은 창고에서 벌어진 훈훈한 일화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 청각장애인이 이 창고에서 주문을 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혔는데요. 짧게 설명해드리면 청각장애인인 레베카 씨가 주문을 하려고 창고로 운전을 하고 갔고 건너편에서 점원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말을 할 수 없는 레베카 씨는 머뭇거립니다. 그랬더니 앞치마를 두르고 헤드폰을 단 여자 종업원의 얼굴이 나오는 화면이 뜨고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레베카 씨는 이 종업원을 보면서 청각장애인의 대화법인 수화로 주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미소를 지으면서 같이 수화를 합니다. 보통 이런 창고 주문 장면은 고객이 큰 목소리로 뭘 달라고 말하는 시끄러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바쁘게 손가락을 써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차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역시 같은 장애인이 동영상에 담았고요. 인터넷에 올린 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 방송에서 두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수화를 했던 종업원은 미국인 여자 대학생이었고요. 어릴 때 한 계기를 통해서 이 수화를 배웠다고 합니다. 레베카 씨 역시 커피점 종업원이 수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음식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요, 장애인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의지와 또 고객 서비스에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낸 미담이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얼마나 많은 매장에 이런 장치를 해놨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1월 14일 토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함경북도 동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 3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15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7도에서 12도 분포. 개성 역시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15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캐롤 킹이 부릅니다. You've got a friend 골라봤습니다.
spring, summer or fall.
News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주택에서 흡연을 금지할 방침이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했던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 또 부모와 함께 사는 미국의 젊은 여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우스갯소리로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질병통제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지난해 미국 성인 인구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6.8%였습니다. 이 한 해 전인 2013년에는 17.8%였으니까요. 1%포인트가 또 줄어든 겁니다.
네.
이 1960년대에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담배를 피웠는데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흡연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사무실 건물이나 식당에서 흡연을 금지하면서 담배 애호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미국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또 집안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요.
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어제 새로운 규정을 내놨는데요. 전국에 있는 있는 모든 공공주택들에서 흡연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년층 또는 저소득층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네.
대개는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모여서 살게 돼 있는 살림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택 형식을 말합니다.
네, 이 주택 도시개발부가 내놓은 규정을 보면은요, 집 안은 물론이고 또 집 밖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고 하던데요.
네, 주거 공간으로부터 25피트, 그러니까 약 7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고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행정 사무실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환풍기나 문틈 사이로 담배 연기가 스며들어와서 비흡연자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공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사람이 5,8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어린이가 또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험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이번 제안을 내놓으면서 연방의무감실이 내린 결론을 인용했는데요. 간접흡연에 있어서 안전한 수준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네.
또 환풍기나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이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훌리오 카스트로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수요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논란은 이제 끝났다, 건강한 공동주택 환경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방질병통제센터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해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48만 명에 달하는데요.
네.
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한다면 훨씬 더 많겠죠.
네네.
자, 이 규정을 시행하면 돈도 또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연간 약 1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절약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물론 또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지만요.
네.
흡연으로 망가진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이나 화재로 인한 비용 같은 데서 절약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공공주택단지에서 흡연을 금하도록 촉구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산하에 있는 약 600여 개 공공주택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실내 흡연 금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흡연자들은 집안에서 무엇을 하든 자유인데 흡연을 막는 것은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이 많습니다. 반면에 흡연자들이 내뿜는 연기나 냄새 때문에 고통받던 비흡연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대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전국 3,100여 개가 넘는 공공주택기관들에게는 이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에 18개월 안에 이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약 100만 가구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전자, 담배는 고려하지 않지만요. 앞으로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전자, 담배 금지 여부도 또 고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사형 제도는요, 이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연방 지방 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사형 제도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또 뒤집었다고 하네요.
네. 어제 이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 항소 법원이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 자, 항소법원의 판결을 이해하려면 이번에 다뤄진 캘리포니아 소송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나요?
네. 이번 소송은 어니스트 디웨인 존스란 그 사형수가 제기했던 건데요. 이 존스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강간하고 또 살해한 혐의로 20년 전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형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이 항소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네.
존스의 변호인은 이같이 사형 집행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형수들 가운데 있는데 무작위로 일부만 처형된다는 얘기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판사가 이 같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코메카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의 그 사형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기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측 또한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사형 제도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형을 금하는 미국 헌법 8조를 들면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사형 제도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항소 법원에서 뒤집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소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 후 실제로 집행이 이뤄지기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이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수 존스가 주 법원에서 항소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예, 이 존스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게 20년 전이라고 했는데요.
네.
아직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캘리포니아에 존스 같은 사형수가 많은가 봐요.
네, 지난 1978년 이후에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는 9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실제로 처형된 사람은 13명에 불과하고요.
예.
또 2006년 이후에는 약물주사 처형 방식을 둘러싼 위헌 소송 때문에 이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수감 중인 사형수의 수는 740명에 달하는데요. 이 미국 주들 가운데서 이 사형수가 가장 많은 주가 바로 또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네, 자, 역시 사형수가 많기로 유명한 플로리다 주하고 텍사주랑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두 주의 사형수를 합친 것보다도 이 캘리포니아 주의 사형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차이점이라면 이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에서는 사형 집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번 존스 소송에서 검찰 측은 이 캘리포니아 주의 사형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이 사형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건 잔인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사형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무작위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주에 그 사형 집행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세 가지 약물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한 가지 약물을 이용해서 처형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자,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들 어떻습니까?
네, 법률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이 이 절차상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사형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완전히 거부된 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존스 측은 다시 항소할 것을 알려졌는데요. 이 사형제도 반대 운동가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제도 위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다른 주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미국 여성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나 친척과 함께 사는 젊은 여성들이 1940년 수준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인구 조사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건데요.
네.
이 조사에 따르면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 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지난해 36.4%에 달했습니다.
네, 10명 중에 서너 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긴데요.
네.
자, 이 비율이 이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가 1940년이었는데요. 당시는 36.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높아진 거죠.
예. 1940년대 분위기라면은 이런 현상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보통 18살이 되면은 법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여성들이 이렇게 30살이 넘어서도 독립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성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과거보다 늦어졌다는 점, 또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에는 대학에 가는 여성이 아주 적었지만 지금은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의 비율이 25%가 넘고요. 또 학자금 빚이나 높은 집값 같은 경제적 이유도 젊은 여성들이 부모 집을 떠나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결혼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1940년대랑 비교하면은 결혼이 아주 많이 늦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1940년대에는 보통 여성들이 이 21살 정도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27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는 현상은 남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1940년에는 24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균 29살이 넘어야만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젊은 남성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난해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남성의 비율은 42.8%였는데요. 1940년에 47.5%였으니까 좀 낮은 거죠. 그보다 그만큼 높은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젊은 여성들보다는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남녀를 불문하고 미국인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40년대와 5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낮아졌고요. 1960년에는 여성이 20%, 남성은 30%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00년 무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2008년에 이 국제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가 불황에 허덕이면서 집을 떠나지 않거나 집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노동시장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요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런 현상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에 느껴지는 상실감,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의 언론들과 인터뷰한 여성들의 얘기를 빌리자면요.
네.
이 원하는 직장을 아직 얻지 못했거나 갚아야 할 학비 융자금도 많은데요. 하지만 부모와 살면 집값을 일단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식비도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부모의 보살핌이 너무 든든하다고 합니다. 또 부모와 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만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다는 그런 바람들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10일 전국 270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는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이 주축이 된 15달러를 위한 투쟁이란 단체가 조직했는데요. 15달러를 위한 투쟁은 3년 전부터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시위를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최저시급 인상 시위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패스트푸드 식당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패스트푸드 이 말의 뜻부터 좀 알아보고 가죠. 패스트가 빠른 이런 뜻이고요. 푸드가 음식이니까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패스트푸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주문하는 즉시 완성돼 나오는 식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속성 음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패스트푸드입니다. 이 패스트푸드는 차림표에 있는 모든 메뉴의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문을 받으면 바로 데우기만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짧고요. 또 고객에게도 음식을 제공할 때 먹고 갈 건지 싸갈 건지를 물어서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들의 회전율도 빠른 것이 특징이지요.
네. 뭐 이제 북한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패스트푸드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도 속성 음식이 꽤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 2009년 속성 음식을 파는 삼태성 청량 음료점이 생긴 이후 주로 평양에 있던 햄버거 매점이 이제는 북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요. 또 북한을 여행한 사람들이 이 속성 음식점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북한의 속성 음식점에서도 빵 안에 두툼한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와 감자튀김, 와플 등을 판매하던데요.
와플까지요?
예, 미국의 속성 음식종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통 패스트푸드 가게에서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닭튀김, 탄산음료 등을 판매합니다.
네, 이 패스트푸드의 탄생지가 바로 미국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패스트푸드가 사전에 처음 등장한 게 1951년인데요. 이 1950년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이후 미 전역에는 이 패스트푸드를 파는 식당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이 패스트푸드 가게는 대부분 연쇄점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상표를 가진 점포가 전국에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 이 패스트푸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맥도날드거든요.
네.
미국의 첫 번째 패스트푸드 가게 맞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 최초의 패스트푸드 가게는 1921년 미 중부 캔자스주에서 문을 연 화이트 캐슬이란 의견이 더 많습니다.
네.
이 1920년대 당시에는 이 햄버거가 마을 축제나 교회단 공연장에서 판매되는 이 아주 질 낮은 싸구려 음식이란 인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화이트 캐슬이라는 식당의 창업자는 햄버거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바꾸고자 고객들이 직접 이 햄버거 조리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게를 차리게 됐고요. 이후 화이트 캐슬 체인점은 미국 동부와 중부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햄버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맥도날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크게 얻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1940년 맥도날드 형제가 맥도날드 바비큐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요. 1948년에 상호를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로 바꾸고 손님들이 직접 계산대에 와서 주문해 먹는 셀프 서비스를 도입했지요. 이후 맥도날드는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경영에 뛰어들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현재는 전 세계 119개국에 3만 6천 개의 매장이 운영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매일 6,900만 명의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가게가 됐습니다.
네. 뭐 그런데 미국에는 이 맥도날드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패스트푸드 가게가 많죠.
네, 맞습니다. 뭐 많이 알려진 패스트푸드 계열에는 맥도날드 외에 버거킹, 웬디스도 있고요. 닭튀김을 파는 KFC, 멕시코 음식을 타는 타코벨 등도 오랜 역사를 가진 패스트푸드 가게로 전 세계 가맹점을 둔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네. 자, 이들 패스트푸드 업계가 미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패스트푸드 열풍은 200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5년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당시 미국 식당협회에 따르면 그해 패스트푸드 매출액이 무려 1,6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거기다 패스트푸드 업계가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서 이 맥도날드의 경우 매출이 전해 비해 5.6%나 늘어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패스트푸드의 열기,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데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고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폭이 다양해진 겁니다. 거기다 건강을 추구하는 이른바 웰빙 문화가 유행하면서 패스트푸드는 지방과 열량이 높고 영양소를 고루 갖추지 못한 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죠.
네. 소비자가 그렇게 찾지 않으면서 매출도 당연히 떨어졌겠네요.
예, 맞습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해 전체 이윤이 15% 하락했고요. 올해 1사분기 매출액만 벌써 2.6%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다른 패스트푸드점도 예외가 아닌데요.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전 세계 매장의 700곳의 문을 닫거나 해외 시장의 매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업체, 또 올해 2,000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패스트푸드 업체도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패스트푸드 직원들이 하는 일이 비교적 단순하다 보니까 미국 연방의 최저시급인 이 7달러 25센트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은 시급으로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거죠. 지난 2012년 뉴욕 맨해튼의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한 이후에 전국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임금 인상 운동이 확산됐는데요.
네.
뉴욕주는 지난 7월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의 최저시급을 순차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하기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뉴욕주뿐 아니라요. 미 전역의 패스트푸드 가게 직원들 다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시위가 10일 또다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최저시급 인상 요구에 대한 고용주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패스트푸드 식당 주인들은 안 그래도 매출도 부진한 데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경우 직원을 줄이거나 가게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네, 참 한때 미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게들은 이런 불황을 이겨보고자 좀 더 신선한 재료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메뉴를 선보이는 등 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요즘 미국에선 패스트 캐주얼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속성 음식처럼 신속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의 질은 속성 음식보다 훨씬 더 좋게 또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서 음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식당들이죠.
네.
멕시코 음식을 판매하는 치폴레 식당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 패스트 캐주얼을 찾으면서 지난 3년간 이 젊은 층의 패스트 캐주얼 소비는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패스트푸드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런 패스트 캐주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패스트푸드 식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밴 모리슨이 부릅니다. 문 댄스 들어보시죠. Well, it's a marvelous night for a moon dance with the stars up above in your eyes. A fantabulous night to make romance need the cover of October skies. You know the leaves on the trees are falling to the sound of the breezes that blow. You know I'm trying to please to the calling of your heartstrings that play soft and low. Yet all the night's magic seem to whisper and hush. Yet all the soft moonlight seems to shine in your blush. Can I just have one more morning dance with you, my love? Can I just make some more romance with you, my love? Well, I wanna make love to you tonight. I can't wait till the morning has come. Yet I know now the time is just right, and straight into my arms you will run. And when you come, my heart will be waiting to make sure that you're never alone. There and then all my dreams will come true, dear. There and then I will make you my own. And every time touch you, you just tremble inside. Then I know how much you want me that you can't hide. Can I just have one more moon dance with you, my love? Can I just make some more romance with you, my love?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미옥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줄 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들레인 뮬러 씨 만나보겠습니다.
My name is Madeline Mueller. 제 이름은 Madeline Mueller입니다.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Festival. 제가 소개하고 싶은 다문화 축제입니다.
네,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다문화 축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주민들이 자기 민족 문화를 서로에게 선보이는 축제인데요. 매들레인 씨는 성 티모시 성당에서 마련한 이 다문화 축제의 홍보 담당자였고요. 지난 시간에는 성 티모시 성당의 다문화 축제 현장으로 직접 가서 성당과 지역 주민들 또 지역 학교들을 서로 연결하는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다문화 축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0 to play unlimited games, and then there are food tickets, which are $1 a ticket.
I'm buying raffle tickets. You can win $5,000.
추첨권을 샀어요. 당첨금은 $5,000.
It's a great event. You could see each culture.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해요.
It brings everyone together, you know, respect and...
다문화 축제 현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면 마치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지구촌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매들레인 씨가 전하는 성 티모시 성당의 다문화 축제 현장으로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행사들과 또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단단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매들레인 씨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so many things going on. Game booths for kids. 30 different games where kids would come up to a booth.
신나는 축제를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30가지나 됩니다.
So,
아이들은 물총으로 오리 움직이기, 물고기 잡기 등 게임이 준비된 방으로 가서 직접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각 게임 방에는 어른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게임 방법을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And then there are some of the bigger attractions for kids and adults. There's a dunk tank. It's a big tank of water that has a bench.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게임은 덩크 탱크인데요. 큰 통에 물을 담고 의자를 놓고 교장 선생님을 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을 던져서 목표물을 맞히면 의자가 넘어지면서 교장 선생님이 물에 빠지는 게임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예요.
This year we'll also have a climbing wall, a rock climbing wall. You know, as if you're climbing a mountain.
올해 새로 등장한 암벽 타기도 기대되는데요. 산에서 줄을 잡고 암벽을 타는 것처럼 이 벽을 타고 오르는 게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There's a Velcro wall. It's you could use it on clothing. It's sticky. One side will attach to another.
Velcro wall은 찍찍이가 달린 옷을 입고 벽을 향해 뛰어가서 높이 뛰어올라 몸을 벽에 붙이는 게임이에요. 찍찍이 옷이 벽에 붙을 수 있도록 힘있게 뛰어오르는 게 중요하죠.
We also have the moon bounces. That's at a lot of birthday parties and they're inflated and kids can jump like a trampoline inside.
큰 풍선 위에서 뛰는 문 바운스는 생일 파티에 단골로 등장하는 유명한 게임이고요. 포토부스에서는 재미있는 모자나 안경을 쓰고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여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매들레인 씨에게 계속 들어보시죠.
And then for the adults, there is a wine wheel. Different people have been donating wine, bottles of wine.
성인들을 위한 게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리 기증받아둔 다양한 와인을 맛보고 내기에서 이기면 와인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도 있고요. 맥주 마시기 대회와 카드 게임도 마련돼 있습니다.
And then we also have a bake shop, and the bake shop is cookies made by different communities.
빵과 과자도 맛볼 수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구운 달콤한 과자는 매년 인기가 높아서 금방 팔려버려요.
네, 축제날 하필 비가 와서 모든 행사는 실내에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축제 분위기가 제대로 무르익었습니다. 먼저 메들레인 씨를 비롯한 축제 담당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했다는 아이들 게임 장소로 가서 방문객들 만나보시죠.
This is called the ping pong bath. So we have the ping pongs set up on golf tees, and then the kids have spray bottles, and they have.
물총으로 쏴서 공을 떨어뜨리는 게임을 설명하고 있는 리사 웨그너 씨.
I'm a volunteer. My daughters are in kindergarten here. It's a lot of fun. We get to play with the kids.
저는 딸이 2학교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학부모 자원봉사자인데요. 어린 아이들과 노는 일이라 재밌어요.
You're too close.
You're too close, baby.
You don't need to be that close. You know, it's fun, but it's hard. I think a lot of the kids don't realize how hard it is to pull the.
게임 대상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서 이 물총 다루는 법을 가르치기가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이웃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죠.
The international fair obviously is what this is, and it's nice because it does bring people from the community, but it also.
다문화 축제는 주민들과 학생들. 성당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서 만나는 행사여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북버지니아로 이사를 온 뒤 이런 행사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 문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자원봉사자 한 분 만나보시죠.
My son attends school, and so we came here to volunteer to help participate and support.
저는 학부모 자원봉사자예요. 제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 학교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저도 돕기 위해서 참여했어요.
We moved up here last year from Georgia and we put our children in.
저희 가족은 지난해 동남부에 있는 조지아주에서 이사를 왔고 이 행사는 두 번째로 참여하고 있어요. 북버지니아는 조지아에 비해 다양한 민족 문화를 가진 이웃들이 많아서 놀라웠어요. 다문화 축제는 한 장소에서 세계 여러 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무척 흥미로운 축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는 아이들 게임이 재미있어서 축제가 시작되자마자 게임만 줄곧 하고 있다는 방문객 에킨스 씨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I think the games have been the most fun for the kids.
오늘 축제에서 아이들에게는 게임이 최고 인기 있는 것 같아요.
It's a lot of fun. You love to play the games, don't you, Annalena? She can't wait to go play.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게임이 아주 많아요. 제 딸아이는 한 게임이 끝나면 빨리 다른 게임을 하고 싶어 해서 지금 두 시간째 게임만 하고 있어요.
What's the most fun? Have you loved the games making the sand pictures?
에킨스 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이 원하는 게임을 찾아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는데요. 다문화 축제인 만큼 어디를 가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세계 여러 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Yeah, it's a great way to see different foods and dances and cultures and the stuff.
다문화 축제는 평소에 먹던 음식과 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춤을 감상할 수도 있고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가 게임을 끝내면 저는 음식이 마련된 곳으로 가서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먹어볼 거예요.
네, 이번에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로 친해졌다는 두 자원봉사자 만나보시죠. 이 두 분 다문화 축제가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행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합니다.
Well, I mean, it feels good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because they.
지역사회가 평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런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 뭔가 환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뻐요.
It's a wonderful warm community and we've made a lot of friends here who've become family because we don't have any family in the city.
정말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행사를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 친구들과 가족처럼 지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지역에 친척이 없는데 이런 이웃들과 가족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훌륭한 몫을 하고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메들레인 씨가 소개한 주최하는 다문화 축제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Everything's coming up roses. Everything's coming up roses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Everything's coming up roses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Long time no see. How is everything?
Everything's coming up roses this year. I opened up my own business and it's doing so well. Plus, my husband and I are expecting our first child.
Wow, congratulations. It looks like everything's coming up roses for you and your family.
Yeah, it is. Thanks so much.
본문에서 제이슨과 알레스는 오랜만에 만났나 봅니다. 제이슨이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묻자 알레스가 Everything's coming up roses this year.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어. I opened up my own business and it's doing so well. Plus, my husband and I are expecting our first child. 새로 연사업도 잘 되고 나는 첫 아이를 임신했어. 라고 답합니다. 이어 제이슨이
Wow, congratulations! It looks like everything's coming up roses for you and your family.
와, 축하해. 너와 가족을 위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하자 알레스는
Yeah, it is. Thanks so much.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everything's coming up ros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Long time no see. How is everything?
Everything's coming up roses this year. I opened up my own business, and it's doing so well. Plus, my husband and I are expecting our first child.
Wow, congratulations. It looks like everything's coming up roses for you and your family.
Yeah, it is. Thanks so much.
Today's expression is everything's coming up roses. R-O-S-E-S, roses. Everything's coming up roses. When everything is coming up roses for you, everything around you is excellent and successful. 한국에서도 앞으로 전망이 좋을 때 장밋빛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에서 everything's coming up roses라는 표현도 모든 일이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좋은 상태, 즉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알레스가 새로운 사업도 잘 되고 첫 아이를 임신했다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Everything's coming up roses this year
라고요. 이처럼 좋은 일이 계속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Everything's coming up roses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 finally bought my first home and I landed my dream job. I'm very thankful that everything's coming up roses for me.
는 난 드디어 첫 집을 장만하고 원하는 직장도 얻었어. 모든 것이 잘 돼서 정말 감사해. 라는 뜻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Long time no see. How is everything?
Everything's coming up roses this year. I opened up my own business and it's doing so well. Plus, my husband and I are expecting our first child.
Wow, congratulations. It looks like everything's coming up roses for you and your family.
Yeah, it is. Thanks so much.
Let's review.
When everything's coming up roses for you, it means that everything around you is excellent and successful. Everything's coming up roses. Everything's coming up rose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비틀즈의 You've Got to Hide Your Love Away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re I stand head in hand Turn my face to the wall If she's gone I can't go on Feeling two foot small Everywhere people stare Each and every day I can see them laugh at me And I hear them say Hey, you've got to hide your To hide your love away How can I even try I can never win Hearing them, seeing them In the state I'm in How could she say to me Love will find a way Gather round all you clowns Let me hear you say Hey, you've got to hide your love away Hey, you've got to hide your love awa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6년 11월 13일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의 공공버스에서의 인종분리 정책은 미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의 발달은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1년 전 몽고메리시에 사는 중년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는 버스 앞부분 백인 전용석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 흑인과 백인들의 좌석이 분리돼 있던 때였습니다. 흑인은 뒤로 가라는 운전사의 요구가 있었지만 몹시 피곤했던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그녀는 시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 소식은 흑인 사회에 금방 알려졌고 몽고메리시의 흑인들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입니다. 시위 첫날 90%의 참여율에 고무된 흑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버스 승차를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여 년 만에 버스에서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승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흑인 운동과 비폭력 저항 시위의 분보기가 됐습니다. 354년 11월 13일 오늘 중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납니다.
Saint Augustine was born on November 13, 354 in Tagaste, Africa.
His father, Patricia.
이교도 신자인 아버지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9살 때 키케로의 철학의 권유라는 책을 읽고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합리적으로 진리를 설명해주는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30대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41살 때는 히포의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후에 문학과 신학, 역사 철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고백록과 삼위일체론, 신궁론 등을 집필합니다. 히포교구의 주교로서 평생 사역에 온몸을 바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430년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걸린 열병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습니다.